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걸 아울러 가르쳐주고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 바라는 것이라고 어떤 타이틀을 하든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마 많이 생각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바란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나와 있는 그 히브리장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삶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정도로 이 바라는 것들은 사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란다는 것,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바라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바란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여건과 관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이죠. 절규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것은 기도 행위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것을 기도했다는 것인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상태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깊은 곳이란 것은 자기가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소망이 없는 상황,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가리켜서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은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이 깊은 곳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를 보면은 이 깊은 곳에 대해서 몇 군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리시고, 여기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웅덩이, 수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황과 상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깊은 곳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런 깊은 곳이라고 처해져 있는 자기의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상태에서도 그가 하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은 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깊은 곳에 놓여있다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내가 지금 깊은 곳에 있구나. 내가 도대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포기합니다. 절규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여건,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처지에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이런 말이겠죠. 주님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냥 단순히 다른 일반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소망을 바라본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절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산타바울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처지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여건, 처지, 소망 없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절규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편 저자는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 다 압니다. 이 절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기도와 관계한다.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깊은 곳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곳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깊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 하고 주님 앞에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런 자세 아니란 자세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면 마세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막연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부터 나를 끄집어 올리실 수 있는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시편 40편의 다윗의 시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역시 다윗은 시편 40편에도 절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이렇게 재차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가 처해져 있는 깊은 곳 수렁과 그런 웅덩이가 상징하는 그러한 여건과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건과 처지에서부터 하나님 그를 끌어올려주시고 그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믿었기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의 기도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며 절규하시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주의 용서하심을 통해 주의 긍휼을 경험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의 사유의 은총을 받으며 그 사유의 은총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는 자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자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라는 게 뭘까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외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공포와 경외심은 다릅니다.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포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에 찌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공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에 눌려있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 경외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막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은 속된 말로 막 사는 인생, 막 가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지우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중심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성경에서부터 누누이 신약성경까지 누누이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당,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한 봉을 하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요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죄들이 하나님을, 이런 죄악들 하나님이 그냥 놔두느냐고. 결국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것 같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심판하십니다. 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영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의 처지이고 악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이 지켜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이에요. 보고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도 있습니다. 지켜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죄를 하나하나 마크한다, 기록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NASB 영어성경은 Mark Iniquity라고 이렇게 마크하고 Mark Iniquity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하나하나 마크한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그 죄를 다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다 간직하고 계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 죄를 보고 감찰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십시오. 만약에 주님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지켜보신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면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행한 거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죄를 다 마크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그래 어디 보자 내가 너 이 잘못한 것을 내가 분명히 내가 보응하고 그것을 심판하리라라고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거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막 따지고 하고 심판하신다면 정죄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나름대로 이렇게 살며 주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낱낱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다 기록하시고 따지고 정죄하시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공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4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영치욕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죄 문제를 만약에 해결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다.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영영히 죄값으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롭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용서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아울러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는 우리가 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부드럽게 안고 그 죄를 졌다고 그 죄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을 때 그 죄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말은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으라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너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주님만이 너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사유의 주님이다라는 말이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주님의 속성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유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솔직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죄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로 깨끗하게, 비누로 깨끗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 근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purify, 완전히 정결케 되는, 흰눈, 너의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된다는 이 정결함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할 때 사유의 은총, 용서함의 은총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유하심이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그 어떤 약속을 이미 다 해 주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그 사죄 은총을 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해주신다고, 정결케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죄의 은혜,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사죄, 용서의 은총, 용서의 은혜, 긍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돼요.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깨끗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잘못된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다시 회복이 돼서 복구되는 이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가 자백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은, 그래서 그 사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세요. 사죄, 그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던 자가 다시 주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복구되어지고 다시 원위치 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하고 그때 다시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죄의 은총, 사유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담대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는 자가 되고 이 경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이 기다린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갈망한다는 말이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시편 저자도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본다. 근데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In His Word I put my hope. 주 그의 말씀 안에서 나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본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바라본다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추상적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 안에 적혀져 있는 약속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 약속입니다. 구약도 옛날 약속이란 말이고 신약은 지금 새로운 약속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입니다. 옛 약속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 내용이 뭔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또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여러 가지 약속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구속의 어떤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쭉 약속해 주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이 깊은 곳이나 환난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여건이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 살아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 보십시오. 깊은 곳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깊은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혀져 있는 말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를 이렇게 구속하시고 이렇게 이끌으시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이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깊은 곳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서 소망하시며 말씀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어떻게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6절의 말씀은 그 어떤 대상보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직업 중에서 아마 아침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일 거예요. 자기 잡이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이 아침이 오면 자기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보는 거는 정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가장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열심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 것이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어떻게 보면 아침을 가장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보다 나는 더 주님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 누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주님만을, 가장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제1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열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그의 뜻과 계획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가장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제1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런 마음으로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절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각과 관점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깊은 곳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깊은 곳에 왜 처해져 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그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죄악 때문에, 징계받고 심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유하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마음에 길티 필링이 있어서,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사유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기도원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다가 얼마 있다 금방 바울과 아스다로스 섬깁니다. 고통 가운데 미디안한테 압제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킵니다. 또 있다가 다시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의 징벌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이런 전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였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 가서도 회복되지 않아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 그들의 선조의 죄 때문에 회복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복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죄악을 적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비록 죄악을 지켜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공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심은 우리 주님께, 긍휼의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30편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아, 당신 너희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바라봐도 되고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관계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유하심의 은총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7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와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정죄받고 심판받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그분의 그 은혜가 길이 다하셨을까?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은 아닐까? 시편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풍성한 속량을 믿지 못하고 의심스러워하는 눈총으로, 눈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속량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 충성, 한결같은 은혜, 사랑, 변치 않는 그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한없는 사랑, 은혜, 긍휼, 사랑, 자비, 이런 것이 인자라는 이 헤세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한 공로, 행위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자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인자로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가 풍성한 그 풍성한 인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행위, 의로운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라는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속량과 인자로 인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이 속량, 이 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그의 인자와 풍성한 속량의 결정체 클라이막스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성령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 못하겠습니까? 풍성한 성령과 인자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유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고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을 다시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라라는 분부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과 인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당연시하지 마시고 믿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죄 백성들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그 사유하심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약속을 신실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구속의 은총을 한없는 인자와 풍성한 속량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바람,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소와 들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존전에 나갈 때